경기등대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습니다. A씨의 승용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보호자용을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를 확인했습니다. B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A씨가 승용차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비치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권한이 없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A씨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될까요? 참조 조문,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씨. 제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긴 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해당 공문서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비치한 것만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는 건 억울해요. 2. B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 자체가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 아닌가요? 권한 없는 사람이 표시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 A씨. 제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긴 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해당 공문서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비치한 것만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는 건 억울해요. 입니다. 위 사례는 A씨가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비치한 것과 2.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가 각각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권한이 없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 노765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21 도14514 판결 참조. 1. 공문서 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년 4월 19일 선고 2000도198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년 2월 26일 선고 2002도 도 4935 판결 등 참조. 2.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의 부정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제17조 제2항 등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씨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르기. 놀래키지 맙시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기역, 놀라다, 니은, 놀래다, 디귿, 놀래키다.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느닷없는 경계경보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는 경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놀랜 가슴을 쓸어내렸다처럼 놀라다, 놀래다는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뜻밖의 일, 무서움에 가슴이 뛰거나 색다른 것을 보고 감동하거나 또는 어처구니 없어 기가 막힌다는 뜻의 동사는 놀라다입니다. 무슨 전쟁이라도 났나 깜짝 놀랐다. 그의 바뀐 모습에 놀라 까무러쳤다처럼 쓰입니다.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입니다. 남을 놀라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놀래주자. 놀래주려고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다와 같이 쓰입니다. 따라서 놀랜 가슴은 놀란 가슴이 맞는 말입니다. 놀라게 하다는 뜻으로 일상에선 놀래키다는 표현도 많이 사용됩니다. 왜 이리 사람을 놀래키냐? 그를 놀래키기 위해 모두들 숨어 있었다처럼 쓰이지만 놀래키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왜 이리 사람을 놀라게 하냐? 그를 놀래주기 위해 모두들 숨어 있었다와 같이 놀래키다는 놀라게 하다나 놀래주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놀래키다와 비슷하게 혼내키다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내켜야 할 상황이 온다. 혼내킬 때는 강하게 해야 한다처럼 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혼내주다가 맞는 말입니다. 혼내줘야 할 상황, 혼내줄 대로 각각 고쳐야 합니다. 문제의 정답은 디귿, 놀래키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르기 중 발췌. 이상으로 우리말 바르기를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백과. 정말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을까요? 잠을 잘 때 정면을 보고 자는 사람이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는 방향을 따로 생각해서 눕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때그때 편한 방향에 따라 뒤척이면서 잠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좋다는 정보성 기사가 참 많이 보입니다. 자는 방향이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사람의 내부 장기는 외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아니므로 어느 방향으로 누워서 자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이에 따라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증 환자나 식사 직후에 눕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구강, 인두, 식도, 위 등의 순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띠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이동할 때만 열리는 근육띠로 평상시에는 위의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꽉 조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하면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고 식도에 손상을 입히면서 명치끝이 쓰리고 아픈 위식도 역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증상은 하부식도 괄약근 기능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도 음식을 많이 먹고 누우면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눕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위가 회복학적으로 복부 왼쪽에 있고 식도는 몸의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음식물과 위산이 하부 식도 괄약근에 접하면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지나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고임으로 하부 식도 괄약근에 압력이 덜 가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위식도 역류증, 식사 직후일 때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비워지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므로 그 이후에 눕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임신부도 왼쪽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큰 혈관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복부의 등 쪽에는 거대한 동맥인 복부 대동맥이 인체의 거의 정중앙에 있고 거대한 정맥인 하대정맥이 대동맥의 우측에 있습니다. 임신부는 복부에 태아가 있어서 정면을 보고 누우면 태아가 복부 대동맥과 하대정맥을 압박하게 됩니다. 대동맥은 혈압이 세므로 혈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으므로 태아의 압박만으로도 혈류의 흐름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대정맥은 다리에서 오는 정맥혈을 받은 뒤 심장 쪽으로 보내는 통로이므로 하대정맥이 막혀서 정맥의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면 염증도 생기고 정맥류가 생길 수 있으며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이 되면 폐혈관과 뇌혈관, 관상동맥 등을 막아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자주 걷고 움직이는 것이 좋고 누워있을 때는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 하대정맥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왼쪽으로 누워야 압박되지 않습니다. 코골이 환자도 정면보다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는 잠을 잘 때 다양한 원인, 비만, 뚱뚱한 혀, 음주 등에 의해 인후부가 좁아져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리현상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잘 생기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면을 보고 눕는 경우 혀와 목젖이 중력에 의해 뒤쪽으로 밀리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나 옆으로 누우면 혀와 목젖이 중력에 의해 옆쪽으로 밀림으로 상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문을 해결해 봤는데 왼쪽으로 누웠을 때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했을 뿐이고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는 경우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정면을 보고 눕는 것이 좋고 심장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 환자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의 압박이 가서 부하를 줄 수 있으니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느 방향으로 눕는지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고 앞서 말했던 상황조차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해악을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잠들기 전 자세가 기상 전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다 보면 뒤척이면서 자세가 바뀌는데 이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정맥 활류를 돕는 등 오히려 필요하면서도 좋은 일입니다. 만약 누운 자세가 고정됐다면 근육이 굳고 저리고 혈전이 생기는 등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편한 자세로 편하게 잠에 들면 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궁이 의학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쏙쏙 상식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에서 집계한 보증사고 건수는 1,121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사고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고에 맞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전세사기가 횡행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신청수는 총 3,413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지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며 전세 사기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구매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였던 2020년 12월에서 2021년 4월 서울 지역 갭투자 비율이 43.3%에서 52%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와 전세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값이 매매 가격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올 상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만 8만 5천여 가구나 되는 데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 차단, 전세 사기 예방책.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본적인 전세 사기 원인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늘어난 전세 사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개선했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2023년 5월 1일부터 기존 100%였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주택의 전세가율 요건을 90%로 하향 조정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가율 요건은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일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100%였던 전세가율 요건을 악용하여 매매가와 전세값이 같은 깡통주택이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위험계약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 7,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5만 7,200건으로 전체의 24%에 달합니다. 이미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상태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2013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도 전세가율 100% 기준을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보증갱신 시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값을 낮추거나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과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1%에서 2%대짜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은 대폭 확대하여 보증금 최대 3억 원 전셋집에 대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이 저리로 대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 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 혹은 LTV 완화 혜택을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당첨 가능성에 영향이 없도록 무주택 요건은 유지됩니다. 긴급 주거 지원 정책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 한해 지원 가능했고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고 살던 주택보다 크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인 2년 이후에도 새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는 신속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더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다면 조건부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망 마련.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개선 외에도 각종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 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서 세입자들은 기존에 시세 확인이 어려웠던 신축 빌라 등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위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대출 심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담보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지원과 단속도 강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TF에서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단속을 위해 의심거래 기획조사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2013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터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가 성행하며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안심 전세 앱 등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숙지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머니토크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소방서 소방안전강사 김병빈입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바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왠지 편안해지곤 합니다.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행복한 야외활동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야외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과 안전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놀이 안전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계곡은 수심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구명조끼, 튜브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의 깊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센 물살과 파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물에 빠졌을 땐 팔을 높이 들고 도움을 청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 등 물에 뜨는 물체를 던져줍니다. 단,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함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등산 안전사고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등산로가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산하기 전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을 위해 마실 음료를 여유있게 챙겨야 합니다. 등산 중 출입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뱀이나 벌집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머무르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캠핑장 안전사고입니다.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므로 화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불을 피우고 타다 남은 불씨는 물, 모래, 흙 등으로 완전히 꺼야 합니다. 비가 오면 즉시 전기 제품을 차단합니다. 화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텐트 안에 단독형 화재 경보기 또는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면 보다 안전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외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수칙과 안전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야외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바람에서 싱그러운 여름 향기가 묻어나는 6월이 밝았습니다. 쏟아지는 여름의 햇살처럼 행복 가득 쏟아지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등대 파트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등대 소리 소식지 2023년 6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강선주입니다.
Thank you.